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네, 9절 말씀 한 절만을 저희가 읽을 텐데요. 집에 계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읽으시고,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주님, 저희가 저희의 가진 것으로 참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풍성한 것으로 좋은 꼴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한 번에 끝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두번 혹은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똑같은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일반적으로 산상수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수훈보다는 아마도 이제 산상설교, 산 위에서 선포하신 내용,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수훈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종교적이면서도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수훈, 교훈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나 이것은 교훈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설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터인데, 어찌되었건.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우리가 조금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네 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율법,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서 뭔가를 증언하려면 한 증인 가지고는 되지 않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증언할 때에도 복음서가 하나만 있지 않고 지금 이제 네 개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섯 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이 이제 대상과 특징이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쓰여졌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과 좀 대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헬라 철학자들은 그 이상향이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 이상향입니다. 완전한 인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측면에서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서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심사는 뭐냐? 유대인의 관심사는 오직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여기에 지금 관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그 계보가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왕좌를 잇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메시아가 이제 오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부터 온 지혜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온 천군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시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참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온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제 이분이 왕으로 등장하셔서 왕국의 법령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게 헷갈리면은 성경 전체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서 그걸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 읽으면서 그걸 그리스도인에게 곧바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행위구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그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의 통치 원칙, 이것을 이제 선포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마태복음 5, 6, 7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맨 앞부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이 제자들이 이제 어디로 나왔냐면 산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산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게 산상 수훈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산 같은 곳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여기 보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복이 있다. 또 오늘 읽은 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곧바로 세워주실 그 하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의 왕국은 이름은 하늘의 왕국이지만 실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왜 그럼 이름이 하늘의 왕국이냐? 그 통치 원칙이 땅의 통치 원칙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왕국의 백성,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되기에 이제 합당한 자들인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일곱 번째 부류인 화평케 하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세우시려는 그 왕국의 어떤 법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러면은 신약시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교리적으로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서로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인 것이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인데, 교회 내에는 혈통적 유대인도 다 들어올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셨던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단 대표선수를 뽑은 것이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게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시대에 따라서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셨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한 이 부분도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그 하늘의 왕국 백성의 특성, 어떤 자격 조건, 어떤 합당한 모습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하시는 바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는 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좀 이게 좀 정리가 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 이것이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제 원하시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자, 화평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평. 우리말에서는 이게 이제 흠정역, 영어, 이제 우리 한글 흠정역 성경에서는 화평이라는 말또 평화, 그러니까 글자만 바꾸면 화평이 평화죠. 그 다음에 평강도 있죠. 평안도 있죠.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된 이 모든 단어가 영어로 가보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이 peace입니다. peace. 그 peace라는 그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평강으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평안으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화평, 어떨 때는 평화로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peace라는 단어의 의미에 이 모든 우리나라 말로 각각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모든 의미가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걸 다 뭉뚱그려서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것을 이제 이렇게 나눈 것이지요. 일단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 평강, 평안, 평화. 이게 다 성경에서는 그냥 peace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d of Peace. 그러니까 평화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뭐, 어떻게 번역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메시아는 또 어떤 분이냐?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분은 평화의 통치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rince of Peace. 그러니까 평강의 통치자, 평안의 통치자, 화평의 통치자? 뭐다 똑같은 거예요. 평화의 통치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이 평강의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 이 평안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평안도 조성하시고 재앙도 조성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어떤 수식어 중에 하나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이렇게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를 알죠?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있어서 이 평강, 평화, 평안, 화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제 예전에 교회에 이제 생활할 때 보면은 소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만 되면 여기 이렇게 딱그 이렇게 그림 같은 거쭉 붙여놓고 글자를 써놓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이 외친 말이 그거였어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외친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평화의 통치자가 이제 오셔서 이제 땅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오신 어떻게 보면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인류를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표로 한 민족을 뽑은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을 뽑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유대인이 위대한 게 결코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그 유대인을 뽑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형성하시고, 어떤 한 지역에 그 국가를 형성하시고 그 국가의 수도를 지정하시는데, 그 수도의 이름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예, 평화의 터, 화평의 도시, 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살렘, 살룸, 살롬, 예, 우리 샬롬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평화죠. 안녕, 안녕이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사죠.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민족인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의 수도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이 평화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신약 시대에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복음에 따라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부활의 복음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작이 가시죠? 예, 화평의 복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 예,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 도대체 왜 화평입니까? 왜 화평의 복음일까요? 왜 화평의 복음일까요? 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화평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줘야 되겠다. 이 인간에게 화평을 줘야 되겠다. 피스. 평강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취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5절에도 보니까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구원의 투구와 쭉쭉쭉쭉 얘기하다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곳인데 쓰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뭘 전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화평의 복음을 전해라. 화평의 복음을 전해라. 전쟁의 복음이 아니라 불안의 복음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해라.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이제 서신서를 쓸때 주로 그 인사말로 뭘 쓰냐면, 너희에게 뭐와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자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강, 평강.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이제 peace, 평안, 화평, 평강, 평화, 이런 이것을 이제 강조하시는데,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를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 화평, 평안,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해라. 안 다스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안 다스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만 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을 뵙는 데에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이 사람들과 불화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말씀보다는 내 안에 지체들과의 불화가 있고 내 안에 증오가 있고 이렇게 미움이 있고 이런데. 그게 어떻게 기도가 제대로 되겠으며, 경배가 어떻게 되겠으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겠으며,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 거룩함의 문제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고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여러분 그러십니까? 심지어 우리는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화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교회 식구들과도 화평하기가 어려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니 이게 참 얼마나 참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죠. 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육체에 속한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의 주제가 아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첫 번째는 의이고, 두 번째는 화평이고, 세 번째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화평의 문제는 만만한 주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화평의 문제가. 예. 그래서 그 뒷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따를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화평을 이루는 일을 따르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화평을 이루는 일을 따르기 원하신다. 서로 세워주는 일을 따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 아, 나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잘 외우는데요. 아, 나는 찬양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하는데요. 저 봉사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저 헌금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그 주제가 뭐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과는 대조해서 세상을 한번 보시면,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세상에 이런 화평이 있습니까? 세상에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평과 불만, 짜증 이런 거로 가득 차가지고 서로가 물고 뜯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죽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이게 정말 갈갈이 이렇게 찢기고 나뉘어서 서로를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뭐 누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걸 굉장히 이걸 이제 극심하게 이거를 나눠서 분열을 이제 시키고 또 분열이 돼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그래서 이 이제 이 좋은 대학들, 이 서열화시키는 좋은 대학들, 서울대 같은 대학들은 다 없애야 된다. 이게 그 어떤 그런 어떤 많이 배운 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 있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주 극성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페미니즘을 이 여자아이들에게 불어넣어 주느라고 난립니다. 또 성소수자라 불리는 사람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이군 가산점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건 주면 안 된다는 사람들, 뭐 서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뭐 사상적으로는 좌파니 우파니 나뉘어 있습니다. 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러면은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분쟁만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과 마스크를 왜 쓰냐고 또 떼를 쓰는 사람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서로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전철에서 뭐 마스크 안 썼다고 뭐 서로 싸우고 그런 얘기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사회와 또 교회 또 가정 이 모두에서 사실 우리가 이 화평을 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거창하게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이런 거 우리가 뭐 전쟁 뭐 이런 거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당장 저와 여러분이 매일 대하는 매일 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화평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화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역병이 지속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짜증나 있어요. 우울감에 시달리고, 그럼 생업이 자꾸 또 망해가고,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날카로워져 있으면서 화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 안에 평안한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까? 예, 유효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실 우리는 우리가 제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지만,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지만, 사실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왔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편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근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이거, 내가 그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세계가 화평하게 되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일이에요.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저와 여러분이 뛰어다니면서 이 국가 전체를 화평케 하고, 이 세계 전체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엔 평화유지군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국가 단체가, NGO 단체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세계 평화는 오직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 이게 이제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관심사는 나입니다. 나. 그렇죠? 내가 나와 부딪히는 이 주변에서 내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주제인 것이죠. 자,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peacemak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뭐 만든다, 화평을 조성한다, 평화를 이렇게 이루어내는 사람, 뭐 그런 의미겠죠. 다른 곳에서는 them that make peace인가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풀어서 이렇게 이제 영어를 풀어놨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그냥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인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한 자가 아닌데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 안에 증오와 저주와 불만과 불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뾰족함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갈 때마다 그 분위기가 화평해지고 평안이 넘치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화평케 한다는 것은 화평에 대한 말을 전한다고 화평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우고 있으면 가서 화평하라 이렇게 화평하라 이렇게 하면 그냥 싸움이 다 그치고 막 이렇게 그냥 차분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내 어떤 역할, 내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것이 화평하게 이 상황이 변해버리는 것,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에 대한 어떤 이론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떠드는 것처럼 이론적 지식만 많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는 내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럼 누구와 도대체 화평하라는 겁니까? 누구와? 일단 화평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이죠. 근데 그럼 그것에 앞서서 내가 화평한 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와 화평한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 화평한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선행되어야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낯설게 느껴지시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다. 낯설게 느껴지시지만 사실은 이게 복음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이 개념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 여기를 밑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아, 여기다도 밑줄을 좀 쳐보시죠. 원수였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 자, 복음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뭐였다는 거예요? 관계가? 아,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원수였다. 원수였다.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도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시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야, 하나님께서 간청하신답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간청하십니다. 아, 참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간청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대로 받으면은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당하는데,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얼른 화해해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어떤 그이 구조예요. 예.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걸 외친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빨리 화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심판자의 그 심판을 받고 넌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 넌 지금 하나님과 원수야.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한다, 전도한다, 구령한다 할때 그것은 뭐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목양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사역. 오, 굉장히 멋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화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화평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화해해야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화해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적대국끼리는 평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평화가 체결돼야 평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체결이 안 되면, 화해가 안 되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복음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라. 이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인이 하나님과 1차적으로 화평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듣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과 1차적으로는 화평하게 된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해의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좀 다뤄보십시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과 다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과 새 성품이 따르고자 하는 성령님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없는 거죠. 적대관계에서 내가 계속해서 어떤 내 육신을 고집할 때는 화평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육신이 성령님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욥기에 표현해 보니까 전능자와 다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욥기는 욥이 이제 자신도 모르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사탄으로부터 이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괴로워하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나는 도대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나 하면서 막 참 자기가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한탄을 하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서 욥기 40장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러니까 욥은 지금 전능자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욥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욥의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욥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정의로움, 자신의 어떤 논리, 자신의 입장 이런 것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니까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 전능자와 다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와 다투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능자와 다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옳음, 내 의, 내 생각, 내 고집, 이것이 가득 차 있을 때 나는 전능자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는 내가 알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저걸 원하시는구나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굉장히 내 인생을 손해볼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로봇처럼 무미건조해질 것 같고 나는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전능자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방식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한 번 내 인생에서 크게 하나님께 하나님과 화해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는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할 때 당연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성난 파도가 즉시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폭풍이 즉시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돌아오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신 자리에 자리를 잡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종 가운데 완전한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화평의 양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는지에 얼마만큼 완전하게 복종하는지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하는 이 상태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인간의 그 작은 머리를 초월하고 또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심, 놀라우심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티끌을 죄를 뒤집어쓰고 제가 한탄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이것은 매 순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의 화해,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 육신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거스러서 싸우면서 전능자와 다툴 수 있다. 그때 우리 안에 화평이 없다.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복만이 살 길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소망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소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기만 하면 평화로웠던 곳에서도 막이 언쟁이 생기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분위기가 막 짜증스러워져. 그 사람과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과만 있으면은 그냥 말다툼이 되고 불화가 생겨요. 늘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 까칠해요. 불평이 많아요. 맨날 남탓만 해요. 남을 흉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 분위기를 휘저을 수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 하고. 그렇죠? 사람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아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 사람만 가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싸우고 있었는데도 그 사람만 가면은 금방 마음들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누그러져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화평해라 이래서 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끼인 자리에는 굉장히 평안해. 마음이 편해. 예. 그리고 꼭그 사람이 좀 우리 모임에 꼭그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어. 조별 모임하면 그 사람은 꼭 우리 조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지고, 이게 찡그렸던 얼굴이 이렇게 미소가 돋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다. 이렇게 잠언 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화를 뿌릴 수도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소망이 되십니까? 이런 것은 어줍지 않은 농담 몇 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 띄우고, 뭐, 음담패섭 살짝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분위기 띄우고, 그런 거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화평을 맛본 자, 화평을 경험한 자, 화평을 누리는 자, 화평하게 된 자, 지금 현재 화평한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해라. 하나님과 화평해라. 전능자와 다투지 말아라. 내 안에 매 순간 하나님께 항복되지 않는 게 있으면 나는 화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분 중에서 나는 아직 내 인생에 있어서 크게 한번 하나님과 화해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먼저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화해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멘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자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크게 한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뭐 사족인데 우리 안에 다투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과 지금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죠? 나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는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이기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복하셔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전능자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항복하실 수는 없잖아요. 피조물이 전능자에게 항복해야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네.